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오늘 하루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실족케 하고 또 우리를 낭만케 하는 많은 일들 있겠지만서도 그 안에서 영원한 소망 되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신뢰함으로 주님께 내 모든 것 내어 맡김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얻고자 새벽에 예배 기억하고 주께 나서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은혜 또한 평강들이 공급되어지게 하실 때에 예배로부터 만난 주의 말씀과 은혜들이 삶의 자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눕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나누실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필요한 말씀들로 저들 가운데 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4절까지 말씀 보죠. 꽤 낯서는 이에게 주의 은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정치적 연합이 불가능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들이 연합하여 예수 모함에 빠뜨려 그렇게 시도한 뒤, 그런데 이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요. 우리 예수님 앞에 도전하던 이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이어지는데 오늘 18절에 그들이 누구인지 나타날 때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두개인들 예수님과 맞선 자들로 많이 언급되어져서 우리가 익숙하다 그리 생각하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 대한 언급이 뭐 100여 회 정도가량 복음서에서 언급되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고작 14회 정도 언급되어진다. 주석학자들은 그리 구분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뭐 10분의 1 수준이지요. 그러면 뭐 복음서의 저자들이 사두개인들에 대한 그러한 관심들이 적었던 탓은 아닌가. 사실 사두개인들은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도 그렇게 입지가 크지 못했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이들의 기원은 대제사장 사독에게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 사이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사제나 혹은 이 귀족에 속하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평민의 계층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중적 인기 그렇게 없었습니다. 다만 이들의 신분적 차이로 인하여서 이들은 지도계급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집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두개인들 언급을 많이 하는데요. 이들에 대한 몇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들은 현세주의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에 지극히 집중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 또 영 이러한 부분들은 이들 믿지 않았고요. 성경에서는 이들은 오직 모세 오경 외의 것들은 인정하지 않던 자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 집단이었습니다. 전부터 믿어온 모세 오경엔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부활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에 매우 강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합리적 사고에 따른 자기 생각에 따른 그러한 신앙을 중시 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사고가 뭐 좋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 사고는 매우 위험한 부분입니다. 이는 인본주의적 사고이기 때문이죠. 당시에 또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헬라 철학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합을 해서 보면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이율 배반적인 사람입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아주 관습적인 거에 묶여있는 자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 도무지 똑같이 될 수 없는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말이 들린 것이겠습니까? 예수의 그 복음 선포가 들렸던 것이죠. 근데 다른 것은 다 자치하고서라도 이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부활에 대한 주님의 언급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제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들에 대한 순환의 예고를 이미 하시고 계신 터 주님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들에게 들렸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뭐 용납한다 하더라도 이 육적인 부활에 있어서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들이 오늘 예수 권위 무너뜨리려 주님 앞에 나온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혹자들은 28절 이 사두기인들의 등장을 앞선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연합으로 예수님 공격하던 사건과 이어서 그렇게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라고 하는 이 시제를 현재 시제로 쓰고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보낸 사람들과의 그러한 어떤 논쟁이 끝난 직후에 그들이 물러가자마자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미의 확장을 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뭐 사실 의미의 확장으로 그날 당일에 뭐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과도 예수님 그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맞서시고 또 이들과 맞서셨다라고 하는 연속적인 것들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할 테지만 더 큰 의미로 보면 주님의 권위에 지속적으로 세상은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제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이들은 하나의 상황을 가정하여서 그 가정된 상황으로 예수께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이들이 가정한 상황의 바탕에 있는 그러한 율법 무엇인가? 바로 결혼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도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우선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곱 형제가 있고요. 장남이 아내를 얻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지요. 이때 여러분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아내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모세 율법에 나와져 있던 수혼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제도입니다. 자손 없이 형이 죽게 되어지면 그 형의 아내를 동생이 아내로 맞아서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제정해 주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정의 대를 이어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성의 인권이 그리 강하지 못했던 시대, 홀로 남겨진 여인에 대한 삶을 그 가정이 책임지라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의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요, 이런 결혼법과 이 수혼 제도를 바탕으로 하여서 이들이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떠한 가정입니까? 둘째도 그리하였다가 자녀 없이 죽어서 셋째도 그렇게 하였고, 22절 보시면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는 여자도 죽었나이다 라고 하는 가정을 합니다. 아들 일곱이 다 그런 식으로 자녀 없이 죽었고, 그리고 이 여인도 결국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23절에 이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인이 부활한다면 당신 생각에는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할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무엇을 언급합니까? 부활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이 사두개인들의 이 이야기는 이날 당시만 있었던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과 가장 크게 맞섰던 자들, 부활의 부분에 있어서 맞섰던 바리새인들의 논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들이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 논쟁했다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사두개인들이 이러한 논리를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굉장히 현실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들의 생각을 가장 많이 반영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수혼제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수혼제도의 그러한 바탕에는, 배경에는 현실적인 문제들, 가정의 대를 이어가고 또 여인의 생활을 책임지는 현실적인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은 율법이다라고 이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현실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도가 집중하고 있으니 이는 곧 부활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자기 생각의 논리로 세워서 이러한 상황을 가정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이러한 논리를 편대에는 바리새인들도 한몫 거들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부활 후에 결혼생활이, 가정생활이 있다고 생각했고, 이런 류의 질문이 오면 가장 첫 번째 장남과 가정을 이룰 것이라 그리 대답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인가? 바로 이들의 지금 말과 생각이 과도한 자기 상상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과 결론은 정해놓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자기 생각에 짜맞춘 것입니다. 그것이 이들의 가장 큰 영적 오류였습니다.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것도, 또 바리새인들이 엉뚱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도 다 무엇 이유인가? 자기 생각으로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짜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들의 오류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졌는가? 우리도 그 원인을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24절에 주님이 이들 질문에 가장 처음에 이리 대답하시죠. 여러분,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무엇이 이유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경험도 이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을 이해하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보지도 않고 전부 다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온전한 교제함도 없으면서 영의 것들을 논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집중하여 그 영의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두개인들에게만 먼저 집중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들 무엇에만 집중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세 오경에만 집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약의 시대입니다. 이때는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이미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터였죠.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 믿지도 듣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모세 오경에만 집중을 하니까 이들은 말씀을 왜곡할 매우 높은 위험성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독선, 무지 이들이 가져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지 못함으로 24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의 헬라어는 플라나스테라고 말합니다. 플라나스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의 상황을 묘사하는데 목자를 따르지 않고 양이 제멋대로 뛰어나가서 이리저리로 헤매는 모양을 그 묘사하는 그 의미가 함이 되어져 있는 단어가 이 플라나스테인데 오늘 본문에 알지 못함으로의 그 뜻이 그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또 다른 곳 하나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바로 유다서 1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13절을 보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유다서 1장 13절 맨 마지막에 유리하는 별들 떠돌아다니는 별들 그 표현할 때에 이 플라나스데가 쓰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유다서 1장 13절 이전에 유다서 1장 11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있는 본문이 유다서 1장 11절로부터 13절 거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11절에 그려졌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가인의 길로 행했던 사람,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올라갔으며 고라의 패력을 따라 멸망으로 갔던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유다서 1장 11절인데 그 말씀의 맥락에서 유다서 1장 13절 기록되어져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의 사도기인들을 지칭한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 그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꿰어 맞춰놓고서 그것이 진리인 듯 믿는 것도 곧 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도 경험하지도 알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기 속에 있는 것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인생은 떠도는 인생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품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내 안에 교만과 무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국 사두개인들이 누구와 맞선 것입니까? 예수님과도 맞서게 된 것이죠. 영적인 무지, 내 안에 있는 교만, 그것 꺾어놓지 않으면, 낮춰놓지 않으면 주님과 맞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중히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24절에 사두개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에 대해 온전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나의 생각이나 고집이나 지식이나 경험 내려놓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그대로 받아 드릴 수 있는 또 순종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말씀은 내게 은혜가 되지 않고 도리어 독이 될 가능성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다른 이들 아닙니다. 여러분 한자어지요. 다르리의 끝단자. 끝만 다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습니다. 어쩌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믿음과 진리 안에 있는 우리보다 더 열심을 내는 그러한 평가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생각대로 한 사람의 오류대로 믿어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진리로부터 가장 먼 사람들이 된 것이 그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중히 여기고 사모했던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말씀을 많이 하는 것 전혀 소용없음을 우리가 중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찌 다 알고 해석할 수 있겠느냐마는 매일같이 내 삶에 주어지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고 또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모해야 될지를 우리가 노력해 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게 됨을 늘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겸손하게 말씀 앞에 낮추고요.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집중도와 깊이를 더해 갈 때에 우리의 뜻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말씀 전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이해하며 살아갈 때에 말씀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 밖에서 떠도는 자가 아니라 주의 명령과 말씀 안에 살아가 그의 은혜의 그늘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의 그 연합이 떠나간 뒤에 사두개인들이 곧장 찾아옵니다. 부활을 믿지 않던 이들이 예수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믿지도 않는 부활 들먹이며 주님 앞에 말도 안 되는 가정의 상황들을 그렇게 내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핀포인트 그 하나만 가지고 자기들 상상의 날에 펼쳐 주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사두개인들 주님 이들을 향해 너희가 말씀도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알았으나 부분적으로만 알았고 결국 이것이 영적인 교만과 무지로 이어져 자기들이 맞서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주님 앞에 부활을 따져들고 있는 어리석은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경계하여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는 주의 말씀을 순전히 받아들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아버지는 그러한 것들로 결론 미리 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짜맞추는 어리석은 일 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렸거든 그 말씀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탐구케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의 말씀 제대로 잘 순종하기 위하여 애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목자의 음성이라 여기고 어린 양 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뛰쳐나갈 것이 아니라 그의 가까이에서 그 음성과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뜻에 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들려 주실 주의 말씀 듣고자 새벽에 예배에 나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과 또한 우리가 주께 간구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들 믿음 안에 또한 말씀 안에 가한 것을 또한 아버지 우리가 품고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온전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로서의 강건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구할 때에 성실하게 주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께서 이루실 때가 있음을 행하실 때가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회복과 치료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과 또 각 가정들과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목표들을 놓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각기 다르나 결국 그 해결은 우리 주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때에 모든 것 주께 내려놓고 간구케 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